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알리라.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또 종말이 가까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있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두 종류의 종이 있는데 처음에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48절에 보면 악한 종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종과 같은 삶의 태도가 있고 이 중에 뭐 당연한 것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45절부터 47절에 보면 먼저 바람직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 준비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가 나오죠.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런 종이 되라는 거죠. 본문에 보면 충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사회이기 때문에 충성 그러면 흔히 이제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faithful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의를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했던 말,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킨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의미에 맞게 번역하자면 신실하고 지혜가 있는 종이 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 뒤에 보시면 설명이 나오죠.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한 사람,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일을 하냐면, 대상을 잘 보시면 자기가 함께 지내는 집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종이지만 그 집안에는 여러 종들이 또 있거든요. 그 다른 종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가? 때를 따라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식은 자기 소유의 양식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때에 맞추어서 자신과 비슷한 다른 종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게 뭐 문자적으로 보면 양식을 나눠준다는 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곡식들, 이런 것들을 나눠준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를 나눠주는 거죠. 영적인 양식도 나누어주고 감성적인 것들도 공급해주고 좋은 말들도 또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45절이 보여주고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청직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나도 종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종인데, 내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이 준 것을 받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46절부터 47절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에, 뒤집어 말하면 지금 주인이 없는 거죠. 주인이 올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일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10년 전에는 그랬는데, 20년 전에는 그랬는데, 그건 다 소용이 없고요. 신앙생활은 항상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더 많은 것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맡겨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이 내용을 잘 압니다. 45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칭찬받고 왜 복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마다 다 비슷한 생각을 할 텐데요. 저도 이제 설교자로 그리고 한 명의 성도로서 생각할 때에 한편으로 좀 야속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안타까움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황입니다. 본문에서 예수 말씀하실 때는 상황, 형편, 처지, 현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45절에 47절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냐면 사실은 상황이 더 중요해요. 이 상황은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바로 앞에서 말한 것으로 치자면 징조들이 막 있을 때 복음 지키려고 하면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손해를 봐야 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막 별들이 떨어지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 소리가 있고 또 이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좋지 못해서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막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똑바로 하기도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자면 내가 그냥 주일날 간신히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간신히 먹고 살고 그냥 내가 어떻게든 생활하고 이것도 너무 버거워서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생활을 해야 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게 장독대에서 인심이 난다고 내가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나는 그저 한량처럼 먹고 놀기만 하면 되고 마음도 너무 풍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면 그래도 그건 좀 할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말세라고요. 말세여서 모든 게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혼자 밥 벌어먹고 살기도 어렵고 나 이 작은 몸 하나 눕히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경인데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지경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주인은 없습니다. 내 옆에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주인은 내 눈에 안 보여요. 상을 주건 벌을 주건 임자는 주인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옆에 있지도 않고 그 주인이 먼 나라에 간 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또 옆에를 보면 이제 조금 이따 48절부터 보겠습니다만 착한 사람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종들이 막 그득그득해요. 옆에서는 다 다른 사람들 두들겨 패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유흥을 즐기고 자기 몫만 챙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나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지경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애들이 맨날 그러죠. 아무개도 그렇게 하고 누구도 저렇게 하고 누구도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한 반에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이라도 나처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10명 중에 나 빼고 9명은 몽땅 다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유독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래서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빠뜨리신 겁니다. 어쩌면 미안해서 빠뜨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부분 이미 다 말씀하셨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망합니다.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잘 기억하고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고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지막 때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때건 아니건 항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정반대의 모습도 나옵니다. 48절부터 51절인데 48절에 보면 두 번째 다른 종류의 종이 나와요. 만일 그 악한 종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번에 이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주인 지금 없다. 먼 외국에 나가 있는데 더디 올 거야. 안 올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49절에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합니다. 동료들을 때려요. 동료들을 때립니다. 왜 때릴까요? 동료들 잘 되라고 때릴까요? 우리가 아이들 훈육할 때에 너 이거 하지 마 하는데 자꾸 나쁜 길로 가니까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끌고 오려고 우리가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어떤 때는 매를 드는 것처럼 그렇게 때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가 조금 힘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지 화난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는,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기 보면 주변에 술 친구들이 있어요. 이때 먹고 마시는 건 무슨 돈으로 먹고 마실까요? 무슨 돈으로? 주인이 준 돈이죠. 그거 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식구들 먹여 살리라고 나눠주고 살라고 준 건데 그걸로 자기 혼자 유흥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참 불행한 일들을 많이 듣죠. 저도 어렸을 때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는 버스 타면 버스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제가 살던 동네가 조금만 더 가면 128번 종점이 있는 곳이어서 안내양하는 이 누나들이 이렇게 기숙사에 다 모여 살았거든요. 교회도 이렇게 며칠 나오고. 근데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골에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자기가 돈 벌어서 동생들 가르친다고 집에 살림 못한다고 안내양이 돼서 와서 서울에서 안내양으로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시골에 보내면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로 술 먹고 도박해요. 그냥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왜 그 돈을 보낸 거예요? 가족들 먹고 살라고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악한 종들이 있어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지내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 말세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뜯어먹고 옆에 있는 사람을 못살게 굴고 내 화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이래야만 그래도 나도 좀 숨쉬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상황을 놓고 보시면 불행하게도 주변에 술 친구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숫자를 세보자. 말세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몇 사람이고 악한 종은 몇 사람일까? 세상이 말세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것이라도 나눠주면서 사는 사람은 몇 사람일까? 5대 5일까요? 5대 5? 5대 5면 좋은 세상입니다. 4대 6일까요? 3대 7일까요? 술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고 그리고 나의 것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전에도 한번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도 잘 나간다고 하는 친구들이 한번 모였어요. 저는 그때 결혼을 했고 제 친구들은 아무도 결혼을 안 했는데 그때 법대 간 친구들, 다 서울법대 간 친구들, 서울의대 간 친구들이 다 모였거든요. 뭐 서울대 경영학과 간 친구들, 서울대들이 모였으니까 한 30명 모였는데 1차 술자리하고 집으로 가는 건 저 혼자. 29명은 2차로 술자리하러 가더라고요. 이게 여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도대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고 술 친구들이랑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이게 5대 5가 아니죠. 5대 5가 아닙니다. 이게 참 이게 불행한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악한 종들이 있다. 50절에 보시면 결국 이게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때렸잖아요. 너도 맞아라. 그리고 주인이 와서 때리는 거죠.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현실과 상황이 어떠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두 종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몇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세에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도대체 그건 어떤 것을 뜻하는가요? 깨어 있는 사람. 준비하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물론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아직 그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준비하고 깨어있는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청지기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이고 그것은 내가 나의 유흥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것일까요? 나는 참 좋은 종이 되고 싶은데 지혜 있는 종이 되고 싶은데 주님께서 나를 악한 종이 되라고 운명적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난 악한 종으로 살아야지.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면 지혜 있는 종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지혜 있는 종이 되기로 결심하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내가 선택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 제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제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현실 바라보며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본문에는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현실 측면에서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 집안에 만약에 종이 한 10명쯤 있다고 치자고요. 그 중에 주인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가 우두머리 청지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변 동료들을 맨날 때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걸 가지고 나를 맨날 때려요. 그리고 나한테 줘야 될 먹을 걸 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술 먹고 다 그냥 먹고 놀고 치워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두고 기도하고 그냥 계속 굶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자식을 밀어내고 넌 안 되겠다.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법과 질서를 제도를 잡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유흥을 즐기고 살면 쫓아내라. 쫓아내라. 거기서 고통당하고 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주님이 언젠가 오시겠지. 주님이 심판하시겠지. 심판을 주님께 맡겨두고 나는 그냥 고통당하고 굶고 앉아있을래. 그러지 말고 쫓아내라. 쫓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주님 앞에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뭐 물론 나는 고통당하고 살랍니다. 그러면 뭐 강제로 쫓아내는데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현실 속에서 보면 악한 자가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뜻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현실 속에서 이 본문 말씀대로 어떻게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자 늘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혹시 그게 안 되면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두가 살 수 있는 길들을 또 열심으로 찾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모쪼록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여 좋지 못한 상황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오늘 말씀 잘 생각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께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특별히 모두가 다 종말과 말세를 맞이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왜 이런 시간들을 만나야 하는지 왜 이런 형편들을 거쳐가야 하는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또한 마음속에 절망이 솟구치는 그런 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문 앞에 찾아오시고 이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상황과 형편은 어려워지겠지만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 또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께서 부탁하신 대로 권면하신 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 잘 돌보고 섬기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